여러분 본문 읽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증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바울의 교리적인 가르침이 마무리가 되면서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5장 13절부터 지금까지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여러 종류의 육체의 일들이었던 것이 관해서 바울이 열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생각하기를 율법을 따르면 더 거룩해질 것이다. 교회 문제가 많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것은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고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야말로 성화의 길로 인도한다. 영생의 길이다.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주장을 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깨놓고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더 경건해지려고 애를 썼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서로 싸우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 물고 먹었어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 경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분쟁이 있었고 넘어진 자들에 대해서 또 냉대를 했어요. 교만하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고 또 가르치는 자들에게 인색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따라서 잘 행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들의 도덕적인 그런 경건의 수준은 굉장히 낮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율법은 뭐 교만이라든지 뭐 시기라든지 또 뭐 냉대하고 뭐 이런 것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도구하는 이런 데 대해서 별로 구체적인 가르침이 없어요. 뭐 룰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규칙은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하라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율법을 인용하거나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고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에서 그런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이나 교훈들은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런데 도움이 안 되지만 이제 바울의 해법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성령으로 산다면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이제 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보조를 맞춰 살면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겠다 하고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째,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후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을 했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짐을 서로 지는 것 가운데 한 가지죠. 그런데 뭐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뭐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원이라는 것은 주로 재정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넓은 의미가 있죠. 물론 생활비 지원에만 국한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례비도 있어야 하겠지만 기도하고 격려하고 조언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지원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사역자에 대한 그 후원은 교인들의 의무예요. 또 책임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가 당연히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된다. 이것은 내가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뭐 바울의 말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뭐 좋은 거 다 가져오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거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 그 사례비 액수를 듣고 내가 진짜 뒤로는 그냥 자빠질 뻔했어. 그 자기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리더로서의 그런 고난이나 이걸 과대평가해서 이렇게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이제 그것은 양쪽의 문제가 있어요. 교인들도 그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왜 그렇게 주느냐요? 그게 문제죠. 예, 생활할 만큼 줘야죠. 그건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근데 궁극적으로 그 문제는 뭐냐면 돈이 자꾸 쌓이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써야 되니까 아, 뭐 이 사람 때문에 뭐 교회 잘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CEO가 많이 받듯이 그런 식으로 이 책정을 하는 것 자체가 세큘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교회에다 적용하는 것이죠.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은. 근데 이제 또 전혀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은 다 뭐 기본적으로 잘 먹고 괜찮은데 목회자에게는 그냥 뭐 목회자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받아먹고 살라.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생활할 만큼은 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성도들이 가난한데 목회자가 높은 레벨의 사례비를 측정해놓고 그걸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바울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나가서 엑스트라 일을 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저기 그 앞에 살면서 보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이 경제 능력이 약할 때 나가서 그 파트타임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할 일이 많은데 뭐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생활을 꾸려가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참 훌륭하더라고요. 그런 거. 예. 그래서 뭐 일이 다 허드레 일이 파트타임 잡이다 되게 그러니까 그런 걸 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더라고요. 바울도 뭐 금을 딛고 했으니까요.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또 비슷한 짓을 했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랬어요. 목회자 사례비를 배로 늘려주라는 뜻은 아니겠죠. 근데 장로를 이제 흔히 치리 장로하고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되게 나누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는 이제 목사라 이러죠. 그러니까 목사를 장로라고 부르면 조금 어색하죠. 우리에게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오늘날처럼 목사나 장로의 구별이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대개 이제 복수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명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혹은 뭐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름도 여러 가지였어요. 그래서 목사를 장로라고 부르는 점은 어색하지만 초창기 시대는 현대적인 의미의 직분 개념이 희박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부르느냐는 큰 문제는 없어요.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쇠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제 교회 리더들을 존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존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그랬어요. 잘 다스리고 잘 가르치는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에서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그 은사가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런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목사라는 이름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다 인정해서 대우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전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은사도 없고 그런 말씀을 뭐 이렇게 보고 분석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이고 이런 머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뭐 신학교 다니고 안수 받았다고 해서 강단에 서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그건 안 좋은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와서 다 그냥 가르치려고 그러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꾼에게 뭐 싹을 주는 것은 물론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일꾼은 삭스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교인들 편에서는 자기 짐을 져야 합니다.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사역자에 대한 존경과 지원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각각 자기 짐을 분담하는 것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둘째는 심고 거두는 원리는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 이제 농경 비유를 썼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농부가 뭐 씨를 뿌려서 싹을 틔우고 거름지고 해서 열매 맺는 것하고 꼭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러죠. 그 심은 것은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반드시 그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소홀한 태도를 가지면은 그런 신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잘못 심으면은 나쁜 씨를 심으면은 반드시 나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잘 다닌다. 뭐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고 충실한 편이면 그렇게 뭐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가끔 뭐 이런 죄를 짓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그냥 잘 넘어갔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기 쉬워요. 교회 일도 그렇죠. 뭐 우리 교회 뭐 별 문제 없는데 뭐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뭐 개선을 한다든지 뭐 다시 생각한다든지 좀 바꾼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다.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좀도둑이 뭐 큰 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컨트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자각하는 때가 와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어느새 눈덩이가 되고 자기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쳐요. 아, 뭐 이런 일, 아, 이게 좀 문제인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그런 일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는 그 양심이 둔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뺄 수 없는 진흙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는 너무 늦었죠. 그래서 그때 그냥 내가 그쳐서야 할 것을 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짐을 나눠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등한시할 수 있어요. 관심 없을 수 있고 신경 안 쓸 수 있고 나의 책임에 해당하는 짐을 지지 않으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불변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무엇인가를 날마다 심고 삽니다.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모든 어둠을 비추고 사람의 심장을 폐부를 관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마무리 아주 벌거벗은 것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작은 일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한다면 그 작은 일이 나쁜 일이 되어서 나중에는 큰 일로 번질 수가 있죠. 우리가 선을 향할 때도 작은 일이 모여져서 큰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은 그것을 별로 신경 안 쓸지 몰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상 주실 자를 미사하시는 일이 없고 벌받을 자를 또한 그냥 넘어가시는 일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를 보고 사실대로 직구하라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 우리가 별로 안 듣죠. 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오미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심판주의 눈으로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데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로에 대한 밸런스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육체에 심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걸 조금 생각해 보겠어요. 갈라디아시의 중심 이슈가 할례였죠. 그러니까 할례를 육체에 뿌리는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존하는 것, 그것이 육체에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경건 생활에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열거했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쭉 열거했어요. 그래서 육체에 심는 것은 이런 종류의 악한 일에 자신을 넘기고 거기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썩어질 것이겠어요? 육체에 심어서 오는 결과가 있죠. 그 결과가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썩어질 것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간다면은 육체 밭에다가 심으면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손상이 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소박해지고 부드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죄책감이 생겨요. 기도를 기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성경을 읽어도 별로 리얼하지 않고 별로 자꾸 관심이 떨어지고 손을 대기가 싫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잘 받으려면 그런 육체에 뿌리는 삶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영혼에서 생동하거나 내 삶에서 생기를 주는 것을 별로 체험하지 못해요. 무엇보다도 죄를 막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육이 오면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너무나 힘이 다 빠져서 기가 다 나가가지고 그것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되죠. 이게 아닌데 하면서 넘어가요. 죄를 막을 영적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유혹에 약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죄 짓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섬겨도 능력이 흐리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사후에 주님의 심판대에서 불순종에 대한 추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에 심으면 순종의 상을 수확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런 좋은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성령에 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에 나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에 대해서 친숙해야 되겠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습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 음성에 성령의 디자인에 내 원하는 것을 일치를 시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성령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서 권고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 걸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 말씀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밝아오고 그 말씀이 내게 미닝풀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그렇다면 양약이 되는 거죠. 또 거듭난 성도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하거나 어떤 부담을 느끼게 하거나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주를 인도하십니다. 혹은 어떤 죄를 버리거나 혹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읽고 더 깨달으라고 권유하십니다. 옳고 그런 것을 판별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길로 인도하세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기도 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그런 일을 전혀 할 수 없고 너무 무섭고 그거 안 될 것 같아서 자신이 전혀 없던 일이 어느 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훨씬 더 담대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삶으로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인도의 방법 중에 우리에게 가장 물론 오해하고 잘못 파악할 수 있지만 환경을 통해서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내가 미스한 것은 없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다의 인도는 무엇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반성하면서 하루를 넘기면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짚어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의 심는 삶의 그 유익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사랑과 진리의 길로 인도했어요. 내가 사랑이 뭐, 작년보다 더 많아졌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해한 것이 많다. 사랑을 더욱더 내가 실천했다. 그리고 난 더욱더 성경의 진리 쪽으로 파악을 하면서 그쪽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 한다면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길로 가면은 들은 얘기지만 성령의 길로 가면 율법의 길을 훨씬 더 넘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새 언약이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뭐 찬송도 부르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환난 중에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런 거 우리가 다 듣고 알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공고한 상태에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편에 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면은 그 하나님이 리얼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교리적으로 명제적으로 이렇다 하고서 그냥 손 떼시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뭐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내 심령에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같은 성령에 심어서 오는 이런 축복은 우리들이 성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분량에 비례합니다.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더 따를수록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분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하기에 달렸다 하는 말은 일리가 있어요. 영적 원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후하셔서 작은 선행을 크게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순종에 정비례하는 복을 내리신다고는 볼 수 있어요.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복을 내리는 것만 그렇지 않고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복을 누리냐.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넘치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그냥 뭐 마이동풍식으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은 네가 거두게 된다. 성령이 심으면 네가 좋은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고 은혜를 거두고 능력을 거두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심령의 평안이 오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새로운 창조로서의 하나님을 새로 본다 이거죠. 새 창조의 피조물로서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것을 깊이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것을 골라서 벌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물론 심판 주시죠.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건 나중 일입니다. 즉시 벌을 내리시잖아요.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이걸 주어야겠는데 이렇게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고 더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리얼하게 안 믿는 거죠.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보따리 가져와서 그거 도로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 풀어놓기 위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더라도 탕자의 경우처럼 그 탕자가 떠났으니까 이제 없다가 아니라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탕자가 유산 떼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탕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 또 엑스트라 소 잡아주고 가락지 손에 끼워주고 좋은 신발 주고 옷 주고 다 했어요. 주고 더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심으면 그것이 우리께 축복인데 성령이 심지 않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죠. 넉넉히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대하실 때는 자비와 사랑의 손을 먼저 내미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세요. 비록 징계를 하신다 할지라도 징계의 끝에는 항상 자비의 끈이 달려있어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은혜를 듬뿍 품고 오는 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선행과 고난에 대해서 갚으시는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 편을 위해서 우리를 쓰다듬고 우리를 보듬고 우리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있는 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있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입니다. 축복의 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하셨어요. 성령에 심는 삶은 선한 삶이죠. 물론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를테면 뭐 구원을 받거나 의롭게 되거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는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선행을 드러내고 하나님 좀 봐달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큰 헌금하고 뭐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 큰 소리를 하고 자기의 경건을 과시했습니다. 선한 삶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목표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타적이 되려면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라고 디도서에서 3장 8절에서 말했어요. 성령 따라 사는 삶의 유익은 무엇인가? 성령에 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에게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뭐 옆에 계시니까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런 부성적인 사랑의 손길을 느껴요. 그런 게 전혀 못 느낀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힘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권능의 손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섬기기를 기원합니다. 아멘.